여러분 환영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내 몸을 완벽하게 지탱해줄 거라고 믿었던 아주 튼튼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튼튼한 의자요.
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의자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바닥에 나뒹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엉덩이가 아픈 것도 문제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상황에서 우리 내면을 가장 깊게 파고드는 감정은 아마 수치심일 겁니다.
그렇죠. 수치심이죠.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던 현실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무언가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그 뼈아픈 감정.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이 정확히 그 무너진 의자와 같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자료가 존 오스월트 박사님의 이사야 54장과 55장 강해 자료인데요. 당시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신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짙은 수치심 그리고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번 심층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고대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넘어서 인간이 겪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 파헤쳐보는 거죠.
기대되네요. 이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먼저일 텐데요. 이사야 49장부터 52장까지를 돕고 있는 분위기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올 거라는 기대죠. 그리고 53장에서는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계시처럼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오늘 다루는 54장과 55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매우 적극적인 초대, 아주 직접적인 초대로 전환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여는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텍스트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과부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면서도 가혹한 비유죠.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과부라는 건 단순히 외롭다거나 슬프다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생존의 문제였겠죠.
생존을 넘어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단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자신의 이름, 가문,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빌론 강가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공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텍스트는 이 버림받은 과부에게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기혼자보다 자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네. 당시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약속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과부 입장이었다면 약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굶어 죽을까가 덜덜 떨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네 장막터를 넓히고 텐트줄을 길게 늘여라, 자식들이 넘쳐날 거니까 이렇게 외치면 그건 좀 현실 감각이 없는 희망고문 아니냐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게다가 나에게 철저한 실패와 수치심을 안겨준 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창한 약속을 하는 건가? 이런 반발심도 들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신이 자신을 다섯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호칭으로 설명하면서 다가옵니다. 너를 지으신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구속자, 그리고 남편.
이 다섯 개의 이름이 그들의 박살난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거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구속자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구속자라는 말은 약간 피상적인 종교 용어처럼 들리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게 엄청 현실적이고 피냄새 나는 법정 용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당시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려가거나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가장 가까운 친척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신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차가운 심판관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가장 가까운 혈육, 내 자원을 다 털어서라도 너를 노예 상태에서 빼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남편이라는 호칭까지 더해지니까 그 밀착도가 극한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주적인 신이 스스로를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남편이라고 소개한다. 이거 고대 철학 관점에서는 스캔들 수준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거 보면 신은 완벽하게 분리된 이데아 같은 존재잖아요.
정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구조 안에서 완벽한 초월적 신은 절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 대상의 반응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한 존재가 불완전한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건 고대 철학에선 모순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초월성을 가지면서도 기꺼이 인간의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내려오는 분이란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자. 신이 그렇게 가깝고 다정한 남편이자 구속자라면 왜 이스라엘은 애초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끔찍한 고통, 그러니까 신의 분노를 겪어야 했던 건가요?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오스왈트 박사님이 자료에서 부모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탁월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르는 청년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진 않잖아요.
혀는 끌끌 찰 수 있어도 굳이 화를 내진 않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내 아이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달려간다면 분노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비정상이겠죠.
아,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군요. 상대방이 스스로 망가지는 걸 볼 때 끓어오르는 진정한 분노.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원어가 이 분노와 사랑의 비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신의 분노는 단지 잠시뿐이지만 그의 긍휼과 사랑,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영원하다고 설명하거든요.
분노는 잠깐이고 사랑은 영원하다. 원문을 파고들수록 진짜 놀라운 게 저는 긍휼로 번역된 단어의 어원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본래 자궁을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궁이요?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가?
네, 궁극적인 부드러움이죠. 어머니가 자궁 아래서 자라는 생명의 모든 미세한 태동을 느끼듯이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내 몸의 일부처럼 고스란히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와, 차가운 심판관이 아니라 자궁의 긍휼을 가진 남편이라니. 결국 이 영원한 사랑이 사람들을 회복으로 이끌고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화평은 흔히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냥 싸우다 지쳐서 총을 내려놓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온전함을 뜻하는 상태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 이야기나 에스겔의 예언, 심지어 신약 로마서 5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맥락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샬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그 완전한 화해가 이뤄졌다면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떻게 변하나요? 텍스트를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아름다운 보석, 뭐 사파이어나 홍옥으로 재건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들이 얼마나 영속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의로움 속에 굳게 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예요. 신이 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었으니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세금을 좀 속이거나 배우자를 기만해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딜레마죠.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 대목에서 루터와 웨슬리의 신학적 차이를 인용합니다. 루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상태와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즉 칭의를 발견했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 같은 법적인 사면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웨슬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본 거죠. 자료에서 비판하듯이 칭의를 단순한 법적 승리로만 번악하면 진짜 큰 걸 놓치게 됩니다.
구출해주는 동시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자체가 의라는 거군요. 면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본질적인 재건이 일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죠.
얻을 수 있을까요? 티켓 값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사야 55장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대 시대에 물은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죠. 생명의 기본 요건을 완전히 무료로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공짜를 잘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자격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수세대 동안 선하게 살아온 교인들조차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가려 하죠. 나는 바람도 안 피우고 세금도 잘 내는데 무슨 피 흘리는 속죄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요.
인간은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신의 생각은 인간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요.
약간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화려한 빛 같은 건가요?
구약에서 영광, 즉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빛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함,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실체요?
네, 마치 속이 꽉 찬 적돌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묵직함이죠. 신은 우리와 이 단단한 실체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신학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대신 영적인 척하는 연기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가벼운 신앙과 실제 삶의 묵직한 변화를 날카롭게 대조하는 거죠.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카보드, 그 무게감 있는 실체를 가져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은혜가 완전 무료이긴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치명적인 타이밍,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조건이죠.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군요. 이 부분에서 자료에 나오는 두 명의 실존 인물 스토리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먼저 앨런 버라는 인물 이야기 좀 해주시죠.
미국 역사의 논쟁적 인물인 앨런 버가 17세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 부흥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거부하죠. 지금 나를 놓아주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성가시게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무서운 선언이네요.
네. 그리고 그는 정말 평생 동안 어떤 영적 찔림이나 갈망도 느끼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극단의 루이 잠페리니가 있죠. 1936년 올림픽 육상선수였는데 태평양 전쟁 중 폭격기 추락으로 무려 47일을 바다에서 표류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일본군 포로수용소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이 났죠.
맞아요. 제대 후에 심각한 PTSD를 겪으면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심지어 무의식 중에 아내의 목을 조를 정도로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 그가 194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의 천막 집회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는 앨런 버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단단한 실체로 재건되거든요.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자료에 언급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에도 수많은 음악과 전파가 흐르지만 우리 머릿속에 수신기가 없어서 못 듣잖아요.
그렇죠. 수신기가 없으니까요.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스스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라디오 수신기를 박살내버린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비극이자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잖아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신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호공으로 흩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땅을 적시어 씨앗을 틔우듯이 신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회복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변화된 삶 자체가 신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영원한 표징이 되는 거죠.
영원한 표지판이 되는 거군요.
네. 신은 하늘에 불타는 글씨를 쓰는 대신 자신의 영원한 명성을 우리 같은 불완전한 인간의 변화된 삶에 걸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엄청난 배짱, 후치파라고 표현하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탐구의 여정을 잠시 요약해볼까요? 절망에 빠진 바빌론의 포로들을 향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창조주가 가장 부드러운 자궁의 긍휼을 가진 남편이자 구속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너진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재건하고 텅 빈 가벼운 거칠애가 아니라 단단한 실체를 가진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료로 초대하고 있죠.
네. 오늘 이 묵직한 통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텍스트는 회복된 인간의 삶 자체가 신이 자신의 명성을 건 영원한 표지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표지판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체를 광고하고 있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당신의 일상,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당신의 삶의 태도는 지금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나요? 텅 빈 연기자인가요? 아니면 단단한 카보드를 가진 진짜 삶인가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